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향하여 하시는 이 신령하고 풍성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충만히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는 대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들인가도 따져보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를 향하신 열심들을, 사랑들을 펼치고 있는가도 따져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며 내 소유로 삼으며 내가 누리며 내 삶과 현실에서 적용하여 그 승리를 맛보는가 하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결 같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대와 장소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한 번쯤 구경하고 올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 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갔다 와도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만 하고 오냐면 그저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는 거, 이거 하나 배워갖고 오는데 그건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잠시 들렀던 어떤 교포 집에서는 그분이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 전기공사를 한 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Electric is trouble. You come now. 전부 알아들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콩글리시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 지금 급합니다. 오십시오. 문제는 이것입니다. SOS.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미국 갔다 와서 이것만 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봤더니 좋더라. 그냥 그대로 그냥 흑인들은 정말 까맣더라. 이거 보고 그래서 갔다 왔다 말이에요. 그냥 뭐 영어를 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신비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라도 기왕은 천국을 갔다 오십시오. 무슨 뭐 이상한 체험들, 꿈에 뭐 가브리엘을 봤다는 사람, 베드로를 봤다는 사람,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성경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구름 위에 한번 올라갔다 오는 것, 이런 식인 막연한 상상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건 그냥 편한 설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어떤 영역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하자면 가장 간단한 것, 헬로 초콜릿 기브미, 찹찹도 오케이, 먹던 것도 씹던 것도 오케이 하던 거에서 영어란 게 무엇이냐 하는 대로 들어가듯이, 비유를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이땐 중국말로 한번 하면 참 폼났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어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의 신비로운 체험이 뭐냐? 지금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신비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헌혈합시다,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을 보면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주를 위하여 살리라고 아주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 나가고 그냥 막 학원 나갈 시간에 어디 성경 공부 나가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뭐 어디 가서 또 봉사하고, 그냥 저녁에 또 붕에 나가고, 밤엔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자면 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성경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원리와 자세에 나를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 표현을 썼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은 늘 이겁니다. 내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기초와 원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원리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이라는 얘기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나는 그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가 나를 압도하고 있으며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표현이 170번도 더 나옵니다. 집에 가서 또 그런 거나 쉬고 있지 마시고,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결국 신자란 뭐냐?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구약에서도 그 설명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치장을 하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이며 주를 향한 진심을 불태워 장식하는 것을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데 항복하여 그 휘하에, 그 인도함과 주장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신앙에는 그런 의미의 자기 흥분은 없습니다. 그 흥분은 자기 흥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맡을 일이 갖는 흥분입니다. 내일 드디어 올림픽이다, 내일 내가 마라톤에 나간다, 그런 흥분, 그런 스릴, 그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 흥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일 내가 여태껏 갈고 닦은 일을 내일 드디어 펼쳐 보인다는 그런 냉정무쌍한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콩 튀고 팥 튀어서 팝콘 된 신앙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있어서 나의 존재와 내 원리와 생명과 고귀한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유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옆으로 잠시 삐져나와서 한번 약 먹고 어떻게 되듯이 이렇게 한번 나와서 희약하고 놀라고 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것과 도무지 연결되지 않게 어디 가서 관광 여행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마약을 먹는 것도 아니요, 환상의 세계에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의 결국이며 원리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의 충만에 있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개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이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식적인 면에서부터입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전 창조의 목표로서 갖고 있는 목표와 원리와 방법과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복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 이것은 이래야겠다라는 결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은 권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항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분이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그 힘을 합쳐서 몇 해에 걸쳐서 교회를 하나 잘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은 교회를 등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하겠다 그러고 교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해갖고 결국 싸워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소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방법을 달리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분이 깨우친 것이 하나님은 옳은 일이라도 선한 방법이 아니면 싫어하신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평신도라 그럽니다. 훨씬 평신도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 수보다 평신도 수가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목사 쪽이 혹시 좋을지 몰라도 머릿수로 따지면 역시 평신도 쪽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 때문에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치기로 하고 말없이 나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잘하신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표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자신의 머릿속에다 기억을 시켜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는 싫어하신다. 이렇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 지는 쪽을 좋아하신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좋아하신다. 세상에 경우와 무경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언제나 무경우가 이깁니다. 왜 그렇죠? 경우는 옳고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이고 무경우는 무조건 자기가 이기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기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내가 잘못해서 한 대 맞는 수도 있지만 벌써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남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면 희망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따져보면 그 사람이 늘 틀린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들이대라 이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참으로 놀라운 그 이 세태의 한 단면을 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듣고 참 기가 찬 일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 뒤에서 버스가 이렇게 탁 받았답니다. 탁 서서 내렸죠. 그쪽 운전기사도 내리더니 아 제가 받았군요. 우리 차를 저쪽으로 빼고 합시다. 보니까 뒤에 차들은 출근 시간에 얼마나 굉장해요. 차들은 뒤에 밀렸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차를 뺐더니 갈라 그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그냥 가면 어떠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당신 차를 아니 이 사람 어디서 차는 받쳐갖고 와갖고 생사람 잡고 그래? 그래서 그랬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괜찮죠 이 사람? 제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출근하다 그런 일이 생기시거든 차를 이렇게 뽑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또 다 데모할라. 야 우리가 똥이냐? 그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겁니다. 그건 뭐 우리끼리 얘기만이 아니라 뭐 신문에 내도 좋습니다.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와서 한번 증명해보라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우와 경우끼리 부닥치지 않으면 진리와 부닥치지 않으면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까먹고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받았지만 그쪽이 장님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아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신통도하다. 가봤더니 장님이에요. 아니 장님 주제에 건방지게 왜 들고 다닙니까? 저야 괜찮지만 남이 와서 받을까 봐 그럽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됐습니다. 장님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며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 시작도 하기 전에 면허시험 보러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문지방에서 넘어져갖고 뇌출혈로 죽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생존 경쟁이라는 사이에서 경쟁자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살벌한 싸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무기들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쳐다보시며 원하시는 원리와 입장에 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며 인간을 보며 자신을 보며 자기 인생을 걷는 모든 방법과 목표가 이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갖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목표들을 자꾸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밤낮 천국 구경시켜달라 그랬으니 옛날에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 서울 구경시켜줄까? 그러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귀에 대고 쫙 올리곤 했죠. 천국 구경 한번 시켜줄까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내용이 미련하게 보이는 문턱인 것입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늘 그렇게 대꾸를 하죠. 성경 말씀대로 살았군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한번 내기를 해줘보네요. 정말 하루도 못 사나? 전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마흔이 됐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럼 한 번도 그렇게 안 산 적이 없던 그럼요. 한순간도 성경대로 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죄도 한 번도 안 졌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죄를 안 졌다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했다 그랬죠. 성경은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죄 지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와서 회개해라. 그럼 용서해준다.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데 저는 늘 상한 심령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우리는 아예 집어 던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장식용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없으면 주일날 교회에 못 들어가는 열쇠 아닙니까? 신분증명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모두는 관두고 시작도 못해본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서기로 하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이런데 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 중에는 지성 다음으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정의 세 방면 모두를 하나님과 합치하며 항복해야 마땅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도무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가 싫어? 싫다는 건 무슨 방법이면 난 사과가 싫어. 그럼 그만이지 뭐 어떻게 싫대는데 왜 싫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싫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서 싫어진 게 아니에요. 난 누가 좋아?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좋대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박 목사가 좋아.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잘생겼대요. 뭐 그가 뭐 키가 작대요. 좋대는데 어떻게 좋대는데? 나는 주성호가 싫어. 그건 싫는 거예요. 그건 아니 뭐 그 사람이 뭐 남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뭐 안경을 안 꼈어요? 뭐 살이 혀요? 키가 커요? 뭐 남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싫으면 그게 다 핑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조건 그냥 싫은 거예요. 주광도사님 잠깐 나왔다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을 모아주셨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가 막힌 그 간섭을 여러 군데서 보죠. 가장 큰 이 감정의 싸움은 자기에게 지배받는 것입니다. 자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느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 속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하는 것. 제일 큰 싸움입니다. 자아로부터의 탈출, 자아로부터의 해방,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자존심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만 보아도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참 놀라운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증오심을 일으킨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증오심이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며 이 필요성 때문이며 우리가 이 기도를 주 앞에 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우리 그 일을 사실은 훈련받지 못합니다. 하셔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이런 일들은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말하자면 모든 반응을 어쨌든 열을 세본다. 열을 쉬고 나서 그다음에 한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으면 이게 제일 좋죠. 우리는 금방 튀어나오면 언제나 자기 것부터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튀어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먼저 튀어나오죠. 뚜껑을 열기만 하면 툭 튀어나오는 스프링 달린 글러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셔야 됩니다. 최소한 셋을 세십시오. 셋을 쉬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다섯 가지 쉬십시오. 다섯 가지 쉬어서 안 되면 열을 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해서 별을 다 쉴 때까지 하십시오. 그럼 죽는데, 예,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질을 내기 전에 죽도록 하십시다. 성질을 내는 걸 가능한 연장해서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피나놓을 때 순대국집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쓸개는요, 웅담값 비쌀 때 다 웅담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뭐만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우린 벨도 없고 쓸개도 없고 뇌물론 심장도 없고 우린 허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저는 복부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저를 수술하고 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놀랬다 그럽니다. 뭐든지 다 조금밖에 없고 배가 많이 비어있더래. 그게 지금부터 10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이젠 아주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15년 전에 이미 몇 개 안 남았더라 그래요. 다 작더래요. 창자도 짧고 간도 작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모르신다고. 여러분은 모르신다고. 예수를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 그래요. 그니 못 봤죠. 예수님이 탁 계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설명을 하나 합니다. 4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약올리는 게 뭐죠? 누가 자신을 자신의 욕심보다 덜 판단해 주는 것까지 약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냥 여러 마리 속에 하나로 취급을 해요. 그때 그 당장 앞에서 뭐라고 못 걸고 괜히 집에 와서 당신은 밥을 이따오로밖에 못해? 너희만 아빠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공부 못하는 거야? 누구 닮은 거야? 괜히 집에 와서 아가 왔던 기록이 쉬어보니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린 상대방한테 과소평가를 받는다는 걸 못 참습니다. 게다가 과소평가가 아니라 뒤집어서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선수 환장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건 관심이 없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왜 그렇죠? 그런 사랑을 베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러 간 겁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타클로스 쪽에서는 선물을 받을 애가 적은 것이 좋습니까? 선물 받을 애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산타클로스 할 땐 적은 게 좋죠. 남으면 다 지 거니까. 아니 진짜 산타클로스라면 많은 것이 좋죠. 선물을 줄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어찌 선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선물이 남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모델로 등장해야 되고 갈급한 목표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매일 나의 삶에 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별해보고 분석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랍죠. 사도 바울이 갇히자 사도 바울과 라이벌 관계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옛날에 스테반도 죽인 사람이고 순악당인데 괜히 이제 돌아서고 잘난 척한다. 저 사람이 하는 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덜컥 잡혔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왜요?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방해를 받을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자라면 순탄한 길을 주지 왜 감옥에 넣었겠느냐?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시위하여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더 설치고 일을 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속상해하지 않고 아무르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꼭 이런 일 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고 이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누가 헌금 많이 내고 헌금 낸 것만큼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내고 이렇게 이상하게 몸짓을 하고 교회를 나오신단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냈거든요. 괜히 기침도 괜히 하면서 이렇게 앞자리도 이렇게 쓱 비비고 오고 옛날에 안 그러더니 괜히 헌금 좀 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데 나와서 난로 위에도 와서 앉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난 안 해. 난 그 꼴 못 봐. 난 교회 안 나가. 이건 바보예요. 아무로 못 돼요. 하여튼 돈 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낸 값을 하나님 앞에 못 받을 거예요. 하여튼 돈은 하나님 수중에 들어가서 잘 쓰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재문 오셨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지문 되잖아요. 이지문 뭐 같이 집에 같이 갈 거예요? 뭐 밥을 사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몸을 꽈? 요새 간질병에 걸렸대. 아 그러면 되잖아요. 우린 왜 그걸 못 참느냐? 나도 쪼다가 아니다 이거.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거죠. 1970년대 유행했던 유행가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는 놈 너만 잘났냐? 구루마 타고 가는 놈 나도 잘났다. 그게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라는 것에 걸려서 남을 투기하며 거기에 걸려서 자기도 병들고 있는 곳에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펼쳐 보이는 사역과 기적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의 충만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를 항복시킬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에 유일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의 삶의 원리였고 자세였습니다. 그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인데 어떤 죽기까지냐면 십자가의 죽기까지입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불사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경멸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무엇을 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혹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교회 집이라도 팔아서 광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가장 보편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맡긴 시대와 환경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부된 것, 자녀, 부모, 혈육. 혈육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웃, 친척, 동창. 고시도 바자는 동창은 외면하십시오. 여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십시오.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뭐 이제 코스모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떠들지 마시고 그건 또 그거 나가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성경책부터 펴놓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성경책은 감추십시오. 이것이 아름답게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일 때까지 꺼내놓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저분은 역시 예수를 믿어서 그랬구나 라는 소리를 다른 곳에서 먼저 받아내십시오. 저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 성품 이런 데서 받아내지 못하고 기껏 냉면 먹을 때 기도하거나 성경책 꺼내놓거나 어느 날 슬쩍 주보집어주는 것으로밖에 기독교인인 걸 증명할 수 없거든 꼽을 치십시오. 당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니 난 불교 신자야 그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축복받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은 역시 불교 신자니까 저렇게 못됐지. 그러면 깎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그쪽이 낫지. 괜히 쪼다같이 그 시점에서 난 예수 믿어 그러면 왕창 다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증거하기를 그 일이 이제 환난과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일이 내 일의 우선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만 자꾸 해석하려고 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랬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광분하게만 만드려 올소 동지들 올라갑시다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장하며 결의에 처해 있으며 계백 장군 같은가가 아니라 그가 지금 갈렙을 냉정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대요. 어렵지만 그분이 가라 하는 길이라면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툭건 들으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반응들이 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툭건 들면 그 길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요 어디 와서 쓰러져 자네 하면 꼭 지 집 현관에 와서 쓰러져 자요. 취중에도 집 가는 길은 그러니까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발이 아는 거죠. 여러분의 전 기관을 그렇게 고쳐놓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보면 벌써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일 이쪽으로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쪽으로 발언하고 있고 표정이 그렇게 써줘야 돼. 표정이 냉랭한 모습 표정이 벌써 예수 영광 감사. 그럼 왜 목사님은 인상을 쓰느냐? 나는 죄 지은 사람을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당신 꼽을 쳤지? 당신 회개 안 했지? 이게 제 역할이어서 지금 규부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지 저도 알고 보면 순한 양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오락부장을 맡게 되면 제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규율부장이죠. 당신 지금 사기치러 나왔지? 당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진심을 갖고 오시오. 진심을 왜 전당포에 맡기고 그냥 왔어? 갖고 오시오. 이게 지금 제가 할 싸움이기 때문일 겁니다. 훈련시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여러분이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감사와 희열과 높은 찬송을 저절로 부르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신앙을 지켰고 이 글을 남겼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들 믿는 것 같이 맹맹하게 믿었으면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묶기로 하고 자아를 밟기로 하는 것과 그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기로 하는 그의 목표와 그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이를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마침내 실현하기까지 간섭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감정을, 의지를 주의 크신 권능 아래 무릎 꿇리시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계획들과 뜻들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마침내 경험하기까지 절대 우리를 쉬지 말게 하시며 회피하지 말게 하시며 중단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도록 주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간섭하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